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이 땅에 좀 등불로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세워진 등불 제단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앞으로 하는 그 사역과 사업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또 그것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등불재단뿐만 아니라 이름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주님이 빛 되심 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땡땡땡이다라고 본인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듣는 사람들도 또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수 있도록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시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하면은 빛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집니다. 뭐 어둠과 빛을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사람마다 그것들이 조금씩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빛과 어둠을 아주 쉽게 나눈다면 빛이 있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빛이 없으면 어두운 곳이 됩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이 땅이 어떠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등불이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빛을 비추는 역할. 비춰서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등불이 가장 등불답게 쓰여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혹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계셔보셨습니까? 아주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는 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밑에 뭐가 있는지, 갑자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공포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의 삶을 다 망가지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어두움은 그냥 그 즉시 사라집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 어둠이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어두운데 그 어둠의 가장 끝은 무엇일까?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둠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죽음보다 더한 어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삶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죠. 난 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삶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죽기 싫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삶에 대한 의욕도 소망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 역시도 그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난 죽을 거니까. 가장 깊은 어두움은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서 심지어는 삶에 대한 소망마저 없어서 그냥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상태. 어쩌면 어두움의 가장 끝은 이런 소망 없음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에 그런 소망 없는 상태. 그냥 소망 자체가 사라진 상태. 그래서 생명의 육체까지 죽는 것조차도 전혀 두렵지 않을 만큼 소망이 없는 상태의 그 어두움을 예수님이 비추러 오셔서 그것들을 부숴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소망 없는 상태가 될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입니다. 소망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소망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둡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안에, 그런 어둠 안에, 그런 소망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딱 오심으로 그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어두움 가운데 숨겨져 있던 두려움도 다 드러나고 어두움 가운데 소망 없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곳에 빛이 비춰짐으로 새로운 소망이 그곳에서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등불이 비춰지는 곳에는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이 등불 재단이 사역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서 소망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던 곳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을 하고 두려움 안에 갇혀져 있던 곳에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을 하고 깊은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 안에 다시 그것들을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다. 그래서 등경 위에 딱 나서 그것이 환하게 비춰짐으로 사람들이 뭘 보냐? 너희의 착한 행시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불이 비춰지니까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 우리, 특히 믿는 자들, 빛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빛을 비추는 역할로, 등불의 역할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그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등불도 교회인 거죠. 그냥 어느 교단에 무슨 무슨 교회라고 정의 내려진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이.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더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7장이 끝나고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8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이 가로가 쓰여져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삽입됐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여러 고대 사본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이 문구가 없어요. 후대에 삽입이 된 곳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7장 39절까지 7장까지 쭉 예수님이 명절 끝날 나는 생수의 강이다 생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일단 비워져 있고 우리가 읽었던 8장 12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돼 있죠. 앞에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는 초막절. 특별히 그해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고 그것들을 다 거둔 다음에 드렸던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는데 이름을 초막이라고 졌잖아요. 그냥 걷어들이니까 수장절로만 끝날 수 있는데 굳이 초막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드려진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이 초막절에 예식을 하냐면 보통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오전에는 헌수식을 해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가서 이걸 갖고 예배를 드려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주님이 광야 40년을 인도해 오시면서 우리 이렇게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헌수식을 낮에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두워지면 무슨 일을 했냐? 등불을 밝히는 예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비추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환하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그것을 막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물이고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십니까? 불기둥. 굳이 등불을 밝혀서 초막절을 기억하는 건 하나님이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등불로 다 밝히는 예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깊게 다가오겠죠. 이들한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라고 그들이 죄를 질 때든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불기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 되심을 따라는 사람들에겐 뭐가 없습니까? 어둠의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네 삶을 보호하고 있고 네 삶을 인도하고 있어. 왜? 내가 빛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네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고 절망 없는 상태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고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로서 이 땅에 밝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삶을 지키고 있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에 있는 거예요. 등불재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재단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 동일한 거죠.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알려지고 보호받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인도함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곳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어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구제나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는 곳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땅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보호와 안정감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곳 안에 정말 따뜻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주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두려움, 그 절망, 그 어두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 안에 우리가 빠져들고, 그것 안에 우리가 취해 있고, 그것 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절망을 끊어낼 수 있고 두려움을 무너뜨릴 수 있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써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절망과 두려움과 뭔가 애쓰는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필요 없는 일이에요. 해결도 안 되고. 그거보다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비춰지는 순간 어두움은 그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 더 이상 그 어두움이, 그 두려움이, 그 절망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이 아닌 절망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애쓰면 어두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삶이 밝혀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내가 뭐 하는지 제가 뭐 하는지 몰라요. 어두우니까. 근데 빛이 딱 비춰주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이죠. 우리 삶이 밝혀지기 때문에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빛을 비춰심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온갖 연약함도 있겠죠. 내가 감추고 싶은 연약함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내가 감추고 싶은 더러움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두움은 그거 봐, 너 이렇게 연약하잖아. 그거 봐, 네가 감추고 싶은 수치가 여기에 있잖아. 그것 봐, 너는 이렇게 지금 더럽잖아. 그것 봐, 너는 이렇게 악하잖아. 라고 어둠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봐,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그런 놈이야.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만들죠. 우리의 온갖 더러움이 드러날 때 뭐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감추어져 있으면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얼마든지 거짓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빛을 비추면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고개 뻣뻣이 들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냥 교만해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딱 비추는 순간 내 연약함과 치부와 수치가 다 드러나는데 그걸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보고 있다면 내가 얼만큼 뻔뻔하게 고개 들고 잘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결국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교회의 삶도 그런 삶이고 등불도 그런 곳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때로는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죠. 그럴 때 인정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럼 예수님의 빛되심이 우리 안에 더 드러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잘하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냐는 예수님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냐, 얼마큼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냐, 얼마큼 주님 앞에서 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 그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크게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크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크게 되는 거는 글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이 창조되는 분한테 우리의 크고 작음이 무 그리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빛 가운데 드러나고 빛 가운데 겸손해지고 빛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비춰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등불재단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수님의 이 빛되심이 드러나는 곳 되기를,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 등불재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거고 이름교회에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건 이 땅 안에 예수님의 빛 대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삶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수치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작은 등불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세상이 더 밝아지도록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 등불재단이 그 작은 등불처럼 보이지만 그 빛을 비춰내므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귀한 빛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